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데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울의 회심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차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고요. 사울의 회심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였어요? 가장 잘 나타나는 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줄기 빛이 여러분에게 쫙 비춰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빛을 보고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바울처럼 빛이 비춰서 눈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가 3일 만에 다시 눈이 떠지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오순절이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이례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사울의 회심도 사울에게 적용된 것이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사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빛이 비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라고 하셨던 그 빛이 자기에게도 비쳤느니라. 이 회심 사건이, 그래서 빛이 비친 사건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란 사건이 뭐였죠? 창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사울이 회심한 사건은 사울에게 새로운 창조가 빛이 비쳤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가 새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사건을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답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상태, 내 피조물이라는 내 이 상태가 내 삶을 결정한단 말이죠. 반대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두 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 새 창조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든지 이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려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이 내용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자,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이 회심을 한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빛이 비친 다음에 사울에게 일어난 육체적으로 일어난 결과. 안 들려도 입은 뻥긋해 주셔야지 넘어가요.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게 되었어요. 이건 뭘까요? 눈이 며칠이나 멀었을까요? 3일 동안 눈이 먼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빛이 비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기쁘다, 즐겁다, 뛰고 감사하다, 뭐 난리를 치고 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눈을 머는 거예요. 눈이 먼 거. 그것도 3일 동안. 아주 재밌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며칠 동안? 3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울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죠.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죽음을 경험하고 3일 후에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금방 나왔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밭을 팔아서 절반만 갖다 주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또 저기 뒤에 가면 23장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아나니아 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번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이에요. 아셨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 그러면 기분 자기들 죽이러 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내 귀히 쓸 거다. 이방의 전도자로 쓸 거다. 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만나서 3일 동안 있던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줬더니 눈꺼풀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그가 이제 먹기 시작하고 강건하여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는 바울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보고 갑시다. 좋아하잖아요. 결론부터 딱 아는 거. 9장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3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전도했더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요즘에 무슨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든든히 서가고. 뭐 평안교회야 너무 많고.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수가 많아지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뭘 중요하게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든든해졌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나 오늘 31절에는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그리하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 그리하여 B다. 그러면 A로 말미암아 B가 일어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는 31절이 있는 거 보면 30절까지 사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계속 복음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한 것, 그것 때문에 그리하여 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아니라 상식, 그렇죠? 상식까지 모른 척하기 없기. 아셨죠? 맞아요. 그러면 A, 그리하여 B니까 사울이 했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B,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역사들이 위로가 진행하여져서 수가 많아졌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A 파트가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멋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정말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겠구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보면 A 파트가 굉장히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뭔가 이상해요.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A가 굉장히 이상한데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A가 열심히 했더니 정말로 수고하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충성되게 전도도 많이 하고 해서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였더라. 그러면 박수치고 다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A가 엉망인데 B가 잘 됐더라.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A 파트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6년이 됐어요.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뭐 성도들이 많건 적건 그런 거 떠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쁨이 넘쳐나더라.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모습이 과연 그런가? 갈등과 고민이 한참 많은 거죠.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도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어요. 왠지는 이제부터 보는 건데 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지 보는 거죠. 요즘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점점 교회 자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옛날에 한국에 힘든 시기를 거칠 때는 교회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없대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도 올 필요도 없으니까 교회 출석도 안 해요. 지금처럼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서 그냥 예배 부르고 말아요. 그러고 나는 예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우고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나눠드린 지도 갖고 계시죠? 지도를 드린 이유가 지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잘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왜냐하면 보시면 지도 속에서 지금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터키예요. 여기가 지중해. 벙어리 장갑 위에 풍선. 여기가 뭐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그리고 요 연결되는 선은 요단강. 사해 바다 여기 쪽이가 뭐였죠? 예루살렘. 요 정도가 예루살렘. 여기로 쭉 가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여기가 요빠예요. 요빠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 조금 올라가면 요 정도의 가이사라가 있어요. 자,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다메섹은 요 위에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우리로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시리아. 시리아의 수도가 이 정도 돼요. 여기가 다마스커스.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대충? 일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어느쯤에서 빛을 보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서 제일 먼저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 여기는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 다 이방 땅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한 거죠. 바울의 출생지는 요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지역인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예요. 요 밑에가 안디옥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원래 여기 출신이에요. 이런 지형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다마스커스에서 지난 이제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게 오늘 22절에서 읽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얘가 사울이 원래 우리 편인데 왜 저쪽 편 애들이랑 놀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옛날 그 개역개정 말고 옛날 성경에는 여기를 뭐라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 사울이 그냥 복음으로 전해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번역상의 오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당혹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당혹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을 같이 봅시다. 23절 처음이 뭐예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한 7, 8일? 길어야 한 열흘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런 그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누가가 이거를 쓰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간이 3년이 지난 거거든요. 거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를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년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18절 뭐라 그래요? 시작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간 게 몇 년 만이라는 거예요. 3년 만에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메섹에서 있다가 여기서 얘기는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다메섹은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여기 뒤 이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여기. 그 아라비아에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3년 만에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게 해서 있다가 거기 조금 앞이니까 갈라디아에서 조금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 32절부터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라. 오늘 읽은 본문하고 연결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 다메섹 성문을 제자들이 광주리를 타고 해서 내가 도망쳐 나왔다. 요 내용이에요. 그때 누가 잡으러 온 거예요? 아레다 왕. 아레다 왕이 누구냐 하면 아라비아 지방의 왕이에요. 그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한 일이 뭐겠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죠. 거기서도 소요가 일어나고 만들이니까 도망온 거예요. 아라비아에서도 도망와서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에서 또 자기 잡으러 온 것 때문에 거기서도 광주를 타고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야, 이제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맞아줬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스데반이 죽을 때 맞다고 생각했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편지도 받았지,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라 하고 있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위로자,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있는 바나바가, 아니야, 이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우리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억지로 소개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만나게 된 거란 말이죠. 거기서 또 열심히 오늘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쫓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소로 가고, 이 다소에서 10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다시 바나바가 이 안디옥으로 불러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아라비아에서 몇 년? 3년. 다소에서 몇 년? 10년. 사울에게 있어서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13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구약을 능통한 사람이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그냥 구약을 절절절절절 적용시키고 알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특히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40세 때 왕성할 때 내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어떻게 했어요? No, 안 된다. 미디안 광야로 쫓아서 자기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고 그냥 양치는 목동이 돼선 할아버지를, 목동이 아니죠. 양치는 할아버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40년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손길을,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김치 절구듯이 하셔요. 김치 절거보셨죠? 소금을 팍팍팍 쳐서 살아있는 기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허물허물허물. 너무 많이 치면 어떻게 돼요? 물러서 써서 못 먹잖아요. 적당하게 푹 죽을 때까지 두신단 말이죠. 그리고 사용하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도저히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나는 이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죽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멋있죠? 그러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나요? 왜 광주를 타고 도망가냔 말이죠. 왜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선 장렬하게 못 죽어요? 사울의 인생에서, 사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죽을 자리조차도 찾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뭐 전도여행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는 도망가고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똑같단 말이죠. 내 모든 힘들이 빠졌을 때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성도의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 기도를 하는 거고 정말 감사한다라는 것을 보여놓는 거죠. 사울이 실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너무 많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다니고 왕따당하고 쫓겨가고 약한 자였을 것을,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간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점점 연약하여지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거기가 교회가 서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뭔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같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벌이도 잘 안 되고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사십니까? 뭘 의지하고 사세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잔고가 있어야 내가 좀 든든하고 어르신들 하는 말로 그래도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허리에 힘도 생기고 목도 뻣뻣해지고 할 수 있다고 그걸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도망가고 죽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때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거를 베드로서를 쓰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성도가 고난받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뭐 죄 때문에 받는 것,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가 세워져가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서를 공부하게 되면 다시 배우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연약해지는 건 우리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로 창피하고 남이 할까 두렵고 뭔가 잘해야지 그래도 내세울 거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약해지고 힘이 없고 볼품 없어지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내 힘을 도저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갈라디아에서선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넘어졌는데 왼팔이 부러졌어요. 아유 그래도 밥 먹고 행동하는 오른팔이 안 부러지고 왼팔이 부러진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그래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게는 망하지 않고 먹여는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더 큰 화를 입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또 다른 복이라도 조금 누려갈 수 있을지 않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꾸 거꾸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피조물로서의 삶을 나는 매일매일 살아간다. 어떻게? 도망다니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내 모든 것이 만물의 찍기같이 되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 충만이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교회가 든든해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상태가 새 피조물이라는 이 상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우리의 발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점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을수록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뭘 의지해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저는 아틀란타 남북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고, 야,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모든 게 잘 돼. 박수 쳐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점점 약해지는 것, 너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만 그 성경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성경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기쁨을 누리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잘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